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며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거룩함의 절정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쭉 묵상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27장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 27장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레위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레위기를 차근차근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기 27장의 결론은 26장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5장까지 쭉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 윤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26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와 형벌에 대한 경고가 26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27장은 조금 덧붙여진 것처럼 부록이거나 추신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쭉 모세가 쭉 기록하면서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이거 빠뜨리면 안 돼. 이거 정말 중요해 하면서 덧붙여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 27장이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이게 레위기 1장하고 딱 맞물리는 면이 있어요.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27장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이 드리는 헌신,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공동체가 드리는 제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도 반드시 그게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 의무,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의 번제가 될 때는 의무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그래가지고 늘 드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고 이게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는 것이 있고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 있고 그중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장은요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예요. 그냥 개인이 드리는 거거든요. 레위기 27장도요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서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죠. 근데 왜 드리고 싶어 할까요? 왜 이런 것을 드리고 싶어 할까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레위기 1장과 레위기 27장이요 레위기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서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를테면 감사,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자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기에 드려야 될 감사제가 있어요. 절기에 드려야 되는 감사제는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이를테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늘 풍성하게 살면서도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려우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감사는요, 이게 영적인 감수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절기 때는요, 그런데 다 감사해야 돼요. 절기 제사는, 절기의 감사는요, 이게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무. 그래서 절기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아, 나는 은혜로 사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배우는 기회. 그래서 어떤 때는 자원하는 거고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지난번 레위기 2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요. 옛날에 어른들 같이 밥 먹으면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네가 먼저 먹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거는 의무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27장은요, 이게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 레위기 1장의 번제도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1장 번제로 시작해서 27장 서원에서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거죠. 이게 레위기를 딱 감싸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와 계명과 법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딱 포장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에서 드리는 헌신에 대한,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뭐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너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근데 뭐 같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장사를 하다가 좋은,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지폐 깨끗한 게 없었어요. 더욱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지폐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깨끗한 게 나오면 그거를 우리 아버지 몰래 뒤로 빼돌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 괴팍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모르게 뒤로 딱 빼돌려가지고 그거를 헌금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저는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셨냐, 우리 어머니 주님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꼬깃꼬깃 부겨진 그런 거를 헌금하기는 너무 죄송스러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토요일 밤에 그 다리미로 그거를 다려서 헌금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이죠. 사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제가 그거를 읽었는데, 그분은 연애할 때 그 사모님이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아기야 그 연애의 대상이 사모님이었는지 다른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 목사님이 옛날 연애할 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씩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저 아니에요. 저는 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번 주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 빨리 가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 사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헌신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레위기가요 번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오늘 27장 하나님을 향한 서원에서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줄 알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혹은 이런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요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와 우리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 그럴 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고 해서 이게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냐, 개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라 그럴 때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헌신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감동,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만, 중요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신,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라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시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기준을 우리가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한다는 것을 핑계로 그저 마음에 우러나올 때, 자기 마음이 내킬 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여러분 그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도 간섭하지 마 이런 것이 된다면 사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헌신 헌금의 원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은밀해야 돼. 왼손에 하는 걸 오른손에 몰라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밀하다는 거는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냐. 그 아무도 모르는 헌금은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도 모르는 헌금은 사고 날 가능성, 이게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전혀 점검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그게 교회에서 헌금을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든 헌금은 무명으로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무명 헌금 가르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명 헌금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명으로 헌금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요, 만약에 무명으로 헌금하려 그러면 봉투에 뭐 이름은 안 써도 되지만 반드시 얼마를 헌금하는지는 써야 돼요. 봉투에. 그래야 재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넣었는데 5만 원짜리를 두 장을 넣었어요. 봉투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러면 그게 두 장이 들었는지 20장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거는요 시험 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봉투에 이름을 쓰기 싫거든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이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써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재정부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 헌금이 늘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를테면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밭을 들여서 헌금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밭을 들여서 헌금을 했는데 바나바가 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밭을 들여서 헌금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절반은 떼먹고 절반만 하다가 사고가 났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명 헌금이 성경적이었으면 기록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민수기에도 보면 성막을 건축했을 때 낙성식을 하면서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누가 뭐를 얼마나 헌금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목이 쭉 나와 있어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런 정도로 헌신했기 때문에 다 본받자, 뭐 이런 취지로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무명 헌금은요, 무명 헌금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냐 기명이냐, 이게 뭐가 성경적이냐, 이거를 성경을 기초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름을 써서 헌금하는 것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봉사할 거냐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요, 3000년, 3500년 전 사람들처럼 짐승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 한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몸에 종기가 났을 때 무화과 뭉치를 이겨서 바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덧나요? 안 된다고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종초에 뭐 무화과 나무 뭉치를 묻혀서 붙여서, 뭐 여러분 그거는 그 시대에 그랬던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레위기를 읽으면 어떤 음식 짐승은 먹으면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그거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뭐였을까, 이런 걸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결과가 뭐냐는 것을 해석해서 그거를 우리 시대에 적용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런 성경 해석을 계속 주일마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이 예물은,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헌신은,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어떤 거,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레위기 27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몸을 드리는 경우, 가축 그리고 집을 드리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내일 본문 보면 거기도 밭을 드리는 이야기,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이야기,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이야기, 십일조 드리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십일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7장 전부가 사실 자원하는 예물인데 11조는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장난칠 수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많아요. 이를테면 레위기 23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보시면 이게 이제 엊그제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절기에 뭐 이렇게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화제를 드릴지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이 레위 23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외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드려야 될 제물이 따로 있고 이런 절기에 드릴 제물이 따로 있고 저런 절기에 드릴 제물이 따로 있는데 요거를 잘 구분해서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한꺼번에 퉁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좀 오래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떼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상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1조를 떼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금, 감상금, 주일헌금 다 떼가지고 한꺼번에 퉁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11조의 몫은 따로 있고 주일헌금 몫은 따로 있고 다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이게 11조가 아니고 21조를 드려도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11조에서 감상금도 떼고 뭐 성경금도 떼고 뭐 과연 상관이 없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도 보시면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인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흉내만 내려고 뭐 이거를 다 이렇게 퉁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예물보다 가난한 사람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어떤 때는 여유가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어렵고 이러면 여러분 11조 한 달 안 드리면 그러면 그게 꼭 무슨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헌금에 짓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퉁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감당할 수 없는 짐인데 막 그거를 억지로 다 해야 되느냐? 아니고 하나님은 서원한 사람의 형편을 따져서 형편대로 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다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기뻐하시는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요 오늘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 본문에서 제일 길게 말하는 거는요 2절부터 8절까지 사람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몸을 드린다는 게 뭐냐?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나오거든요. 나시린은 몸을 드린다기보다 일정한 기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나실인이라 그러는 거고, 여기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막 성전에는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성막 성전은요 노예를 두지 않았어요. 고대의 모든 신전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는 노예가 없어요. 레위지파가 이 일을 다 담당했어요. 레위지파가 순번을 짜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가 진짜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너 몸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 긴 이야기가 있지만 표로 딱 만들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60세 이상 노인의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보고 어떤 분은 왜 내 몸값은 남자에 비해서 적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가나 노동력을 따질 때는 남자 노동 몸값은 비싸고 여자 몸값은 적은 거예요. 힘을 쓰는 일을 할 때는, 힘을 쓰는 일을 할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여인의 헌신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대 사회에서요 여인의 헌신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어린아이도 받으시고 노인도 받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몸 필요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막에서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않아요. 오직 네가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그 노동력을 환산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요 몸이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의 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예전에 서울에 오는 큰 교회 목사님이 고민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교회가 부자 동네였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돈은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거나 주방에 밥을 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돈은 있어요. 자기가 땀을 흘리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주방을 돌려야 되는 그 형편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돈은 낼 수 있는데 내 몸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바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막 늦게 예배당 청소, 어제 오후에 주방에 갔더니 막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메뉴에 고기 나와요. 고기 막 이렇게. 귀한 일이죠. 요즘은 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온 몸을 바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100년 전 초기 선교 역사에 보면 날 연보라는 게 있어요. 100년 전에 한국교회가요,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바치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마다,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게 1904년부터 시작된 이제 일종의 그 문화였는데, 사람들이 돈을 헌금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날 연보를 했어요. 날 연보. 날 연보. 날, 왜? 한 날, 두 날, 이렇게 날 연보. 날 연보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내가 며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으로 3개월 안에 내가 며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날 연보를 해가지고요, 그날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쪽복음이라는 거, 쪽복음. 쪽복음 조그만한 이제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쪽복음 가지고, 또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키니네라고 그 약을 막 좀 보급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그 마취제 같은 그런 약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팔러 다녔어요. 거저 주지 않았어요. 이 쪽복음 전도지를 거저 주지 않고 다 팔았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교회는 1,000일 날 연보를 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절반을 날 연보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엄청 대단해요. 선교사들이 볼 때 이게 엄청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날 연보를 해가지고 그날에는 뭐 전도만 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정말 효과적으로 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몸값을 쳐서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대는요 정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몸 하니까 어릴 제가 생각이, 제가 어릴 때 출석했던 교회가 꽤 컸거든요. 꽤 컸어요. 관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늘 청소를 하시는데, 물론 저도 이제 청소를 열심히 제가 청소를 너무 열심히 도우니까 어떤 분이 관리 집사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저를. 우리 사찰 집사님 아들이요. 청소,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목사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시원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표현.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기도 했고 나중에 퇴직하고는 음악 학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작곡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우리 사찰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제가 그게 눈에 선해요. 그 젊은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청소,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늘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꽃밭 관리를 하시는 권사님이나 몸을 들여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덕을 보는 거거든요. 몸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몸을 드려서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몸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여기 조금 안 좋고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더 안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 이거 둘 다 하나님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거의 장난처럼, 장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꼼수 쓰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3장, 말라기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물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짐승들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 좋은 거는 너를 위해서 내버려 두고 너도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나를 모욕하는 일이냐, 주님 그렇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요거를 가지고 장난쳐서 더 좋은 거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안 좋은 거, 필요 없는 거, 값어치 없는 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 시대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이 시대에 3000년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나름. 그런데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집을 드리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시외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보면 사실 이 전라북도 지역에는요 거의 모든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시골 동네 보면 시골 동네에 거의 모든 동네에 예배당이 있는데 저는 가끔씩 야, 저 시골 동네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처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누굴까? 저 동네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웠던 사람은 누굴까? 제가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시골 동네에는 처음 예배당을 세울 때 거의 다 그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집을 드리고 자기 밭을 드리고 내 땅에다가 예배당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요 태반이 넘어요. 무주진안 장수가 우리 동노예 지역인데요, 우리 동전주 노예 지역인데 100년 넘은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골짜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분들이요 자기 집을 드리고 자기 밭을 드렸어요. 그래 거기다가 예배당 지어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집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집을 어떤 은혜의 터전으로 만들어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여가지고 이제 사택을 해드려요. 사택.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다시 그 사택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이런. 그래서 자기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집을 굳이 그거 남겨서 유산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 집 가지고 어떻게 뭐 선교지 예배당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일에 쓸 수도 있어요. 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헌신, 모든 예물은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헌신, 이런 예물의 목표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 본문 읽을 때 성전은요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않아요. 성전은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지 않아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헌신, 이 예물을 드릴 때 원칙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내일 읽는 본문 가보시면 이를테면 하나님께 밭을 드리면요 그 밭은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그런 사회법, 그런 경제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내일 읽을 본문 저 뒤에 가면 11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여기 화면에 뜬 거는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8절 9절이 말하는 거는요 11조 때 먹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10절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쌓아두는 양식이에요. 누가 먹는 양식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쌓아두는 이 양식은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용도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용도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위한 양식이에요. 두 번째 용도는 예배 비용이에요. 세 번째 용도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 용도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집에 쌓아두는 양식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네가 11조 잘하면 네가 11조 잘한 만큼 복 받을 거야 그거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누가 누리는 복일까요? 이 복은요, 공동체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십일조를 잘 드리면 성막에 가난한 사람의 양식이 쌓여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그 성막에서 배불리 먹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십일조를 잘 드리면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사회는, 이 제사장 나라는 십일조를 잘 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십일조 용도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교회는 헌금을 잘 드려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는 공동체로 기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금을 잘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헌금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만 이 헌금을 잘 사용해가지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는 그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외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은 회비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한 회비가 아닌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 교회를 은혜 안에 잘 세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떡 보고 살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뚜엔 선교사의 그 감사 편지가 거기 적혀 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돌아갔어요. 베트남으로. 다섯 학기 동안 여기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학비 주고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뚜엔은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베트남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일꾼을 위해서 투자한 거죠.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금이라는 거는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내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에 우리 헌금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헌금을 해서 내가 복받는, 이거는요 아주 초등 수준이에요. 헌금을 잘 드려가지고 연약한 사람이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세상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가 헌금을 잘 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서 우리의 사랑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더 힘있게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